시편 41편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41편 맨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41편은 처음 부분, 두 번째 부분,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 부분 되어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서는 과거의 아름다웠던 신앙생활을 추억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고요. 반면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현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형벌을 받아 큰 질병에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원수들 또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악담과 저주를 쏟아붓죠. 저 녀석이 그냥 저 병상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악담과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현재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런 기도를 다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는 또 동시에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11절에서는 나 자신과 관련해서 대적들과 관련해서 12절은 나 자신과 관련해서 13절은 하나님과 관련한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어요. 물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질병에 걸린 건 아닙니다. 내가 병 걸렸을 때 나한테 악담과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던 악담과 저주가 아무리 지독해도 그 말이 다 그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헛말만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냥 바람만 가리고 있는 것 뿐이지 그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도 이미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대적들의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했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알았다. 이건 이제 나한테 뭔가를 해주셔서가 아닙니다. 나한테 악담하는 자들의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참 야,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은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아요. 우리 평생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저주들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마 살아가면서 그런 저주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가 두 다리로 걸어 들어왔지만 다리가 뿜질러져서 절뚝발이로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네 자식들이 맹인이 되어 소경이 되어 더듬게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지만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저주들을 막 쏟아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악담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웃기지 마라 이러고서는 무시하시고 그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게 이제 대적들과 관련된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앞부분에서 하나님 저 대적들을 죽여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심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처리하시도록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악담을 이렇게 처리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고백합니다.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12절 내용이 짧지만 세세하게 잘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첫 번째 온전한 중에 사실은 지금 현재는 질병이 걸려서 드러누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적들도 와서 내가 누워있는 걸 쳐다보고 가는 그리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데 나를 온전한 중에 그러니까 나를 온전하게 고쳐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고쳐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붙드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신다. 세 번째는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끔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세워주신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지금 세 가지로 고백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질병을, 현재 상황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주시고 세 번째는 붙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끔 나를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고백을 보면 제일 중요한 특징은 그겁니다. 다윗은 병을 고쳐달라고만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죽을 지경을 만나면 주님 내가 뭐 우샤인 볼트처럼 100m를 9초 뒤에 뛰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두 다리 멀쩡히 그냥 내 다리로 걸어다닐 수 있게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곤 하죠.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퍼펙트하게 만들어주신다.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기도한 내용도 아닌데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시는 은혜까지 하나님이 베풀어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구하지 않은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이런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고 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송영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또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이 150편까지인데 그 중에 1권이 41편, 지금 읽은 41편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1권인데 1권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흔히 송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2권의 맨 끝부분에도 송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이 끝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근데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편 내용 자체가 이 내용이 합당합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이것을 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관련해서도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도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했다면 또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내가 다 감당할 힘을 갖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내 자랑을 하겠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대적들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도대체 이런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질병에 걸린 사람. 두 번째로 근데 병 걸린 대로 누워있는 게 아니라 기도한 사람. 세 번째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구원을 누린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청년들이 수련회를 시작을 해서 그 남서울교회의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이제 저녁에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으러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만 뭐 보통 6시부터 이제 저녁 집회를 시작한다. 그러면 청년들이 수련회 하면 보통 찬양을 조금 하면 30분, 보통 하면 1시간은 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서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일어납시다 하고서 다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막 뛰라고 그러고 찬양하라고 하는데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요. 저는 힘드니까 앉아있는 거지 그냥. 박수 치면서 막 그러면 박수를 이렇게 살살 치죠. 살살 세게 치면 1시간 동안 치면 힘듭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보니까 야, 남설교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밖에서 좀 들었거든요. 다들 양반들이에요. 양반들. 우리 합동측 양반들이어서 막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 한 분도 없더라고. 다 일어나 있는 사람도 몇 사람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부르는 찬양도 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 부르던 30년 전 찬양을 지금도 부르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생각하면서 야, 참 점잖다, 전통적인 합동측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간절함이 없네. 그냥 부잣집 아이들이어서 그런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그런가, 크게 아팠거나 아니면 진로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 이번이라도 좀 어떻게 시험에 붙여주시던 길을 좀 열어주시던 취업하게 할 수 있게 주시던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막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든 막 찬양하고 이럴 텐데 별로 그런 게 없는 느낌이에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습니다. 오면서도 아침에 오면서도 그랬다고요. 노량진 학원가에 있는 애들이 모여있는 노량진에 있는 청년부를 가면 애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막 찬양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막 질병에 걸려서 드러누워 있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은 사람, 그래서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찬양을 열심히 안 할 때에는 아 내가 오랫동안 너무 건강하게 살았나? 내가 너무 오랫동안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살았나? 이렇게 찬양이 메말랐지. 이게 별로 기쁘지가 않지. 한번 스스로를 잘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에는 없지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결국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본문을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과거에 가난한 자를 돕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현재 죄짓고 형벌받아서 큰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네 번째,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가난한 사람 돕고 살았지만 내가 아프니까 나를 도와주는 인간 한 놈도 없고 다 악담하고 저주를 쏟아부는 왼수 같은 것들만 내 주변에 득실거리더라. 절대로 가난한 사람 돕거나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내가 경험해보니까 별 소용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두 번째, 정반대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원수들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병고침을 받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으니까 다시 예전처럼 내가 마음껏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직분을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죽을 수도 있었는데 대족들이 말한 것처럼 침상에서 못 일어나고 시체로 그냥 무덤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건강을 회복했으니까 이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덤으로 주어진 인생으로 알고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직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예전보다 더 열심히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녀 위로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은.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후자처럼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이제 무언가를 감당할 힘을 갖게 되었으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고 마음먹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늘 학생들 보면 물론 학생들이 제일 만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직장인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도 어렵고 이래서 학생들 보면 그런다고요. 고3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대학을 가겠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네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또 네가 원하는 것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조금 옆을 돌아보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으니까 그러면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좀 돕는 일을 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이렇게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은 뒤에 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또 내 마음 교만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가 되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돌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지금 질병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 다 내어놓고 주님께 아뢰이며 또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말씀대로 순종하며 직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